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복된 소망 침례교회도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감내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또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위한 그러한 사랑과 기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맞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길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다서죠. 유다서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대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유다 역시 주의 형제겠죠.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이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느라. 자, 이제 3절에 바로 기록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주의 형제이기 또 했던 이 유다는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가여 쓰려고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고자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걸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계획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통의 구원,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더 정말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걸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쓰지 않았냐면 더 큰 필요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더 큰 필요가 있었는가? 바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그 필요가 더 컸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가 쓰고자 하는 그 글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기독교 내에 배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에 대해서 굳게 서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더 느꼈기 때문인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책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노력만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위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권면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인가? 믿음에 굳게 서서 힘써 싸워야 할 그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알종마다는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또한 누가 있을까요? 안상왕 증인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간 안상왕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들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는 어떠합니까? 이만희 씨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지금 그러한 교리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격거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영어로는 레시비어스라는 단어네요. 네. 근데 이 의미가 지금 우리가 세교, 성적 욕망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를 여러분이 그 옥스퍼드 사전이나 다른 그런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욕망 혹은 방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의미가 지금에 와서는 세교육, 정욕에 대한 의미로 더 강해진 거죠. 하지만 원래 의미는 욕망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구원해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하실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눈꼽만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도 마땅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한 가운데 있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합당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 어떤 거리낌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죄함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나는 자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걸습니다. 육체를 따라 걸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박옥수 목사와 관련해서 연관된 기쁜 소식 선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만 명이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통해서 이 구원파에 대한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구원파를 생각할 때 그래도 복음은 전하니까 뭐 장로교회나 예종론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장로교회나 그런 교회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이 구원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화가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육신으로 이 죄의 몸뚱아리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답변이 와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나온 겁니다. 이 가족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족들에게 어떤 구절들을 보여줬냐면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라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선한 행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이 죄의 육신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답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몸을 무시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종 잘못된 종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이 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육신은 썩어질 죄의 몸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걸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몸 자체는 중립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지체를 우리가 어디로 사용하느냐, 어디로 드리냐에 따라서 바로 이 신앙 행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몸을 어디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하라 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용하는 그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아야지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바로 앞으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11절 보시 바랍니다. 다시 유다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우리는 가인의 길과 발람의 잘못과 고라의 반역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인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린 것이죠. 자기가 키우던 그 양 중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뜻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믿음을 배제한 종교 행위를 바로 가인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보다 자신의 행위와 의지적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행함으로써 가인의 길을 걷진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발람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즉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대언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이 은사를, 그의 사역을 바로 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돈을 받고 저주하는데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이 당나귀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혹은 선물을 사용해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많은 목사들이 탐욕 가운데 성도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 온 분들에게 얘기를 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성도들의 빚인 것이에요. 수많은 빚들이 성도들이 다 빚덩어리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데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발람의 교리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발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연합하게 만드는 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으로 고라의 반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바로 산채 지옥으로 보내신 거죠. 근데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덕망 있고 또한 높임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이 세상의 정부에 세운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치 아니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 바로 앞으로 있을 그러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기독교 내에 있을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과 또한 그들에게 임할 그러한 심판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배교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배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곱 가지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로 유다가 주는 권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유다에 따르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절을 못 찾겠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계시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며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그분을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 기록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자라야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골고루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바로 이 성경을 깨닫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밀로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이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위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린 종종 우리의 정욕 가운데서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지각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려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또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또한 보이십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0절에서 24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의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우리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변화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8절 보면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우리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영향에서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라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특히 생각 안에서 역사하셔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역사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정말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각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실 때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뜻 안에서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면 그리고 묵상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역사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아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배교에 휩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항상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경우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삶의 그 목적을 발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박해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행위의 모든 가치가 변해요.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행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른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겠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네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분의 긍휼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기준에서 합당하게 살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의 천한 이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몸이 변화됨으로써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배교와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차이를 두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단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항상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자매님이 교회 안에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여호와 증인과 혹은 또 다른 이단들에서 교리를 조금씩 배웠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전한다고 하면서 항상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성경은 우리가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식을 소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히 이단이나 배교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도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야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이 환자가 가진 병에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마저 감염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도록 두려운 가운데서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대상 중에는 배교나 이단에 빠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할 때 우리 역시 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 나병은 바로 이 옷도 그 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옷조차도 불에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미워해야 하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배교의 물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배교로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배교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대상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24절부터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1절에서 유다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이에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로 신뢰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가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이 말씀, 이 일곱 가지 바로 권면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목사와 교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배교의 물결이 모든 교회들을 삼키듯이 커져갈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운 것들에 온전히 거하시며 또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일곱 가지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